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일부 핵시설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5개 이사국 분기별 회의에서 공개한 서면 발언을 통해 자신이 이사회에 보고한 지난 3월부터 방사선 재처리 실험실에서 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시간은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하지만 다만 실제 재처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실험용 경수로에서 내부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징후가 있지만 오메가와트 원자로나 또는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은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이 오늘 러시아 정부 법률정보공시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에는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19일 만장일치로 조약 파기안을 승인했고 이어 상원도 이달 2일 만장일치로 파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선언한 뒤 그해 11월 정식 탈퇴했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세르게이 리아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에게 조약 재가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계적 대유행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완화시키는 데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아직 우리가 필요한 투명성과 국제조사관과 전문가의 접근 혹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심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직 세계 지도자 100명이 빈곤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세계 지도자 100명은 G7에 보낸 서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와 이것이 다시 전 세계적 위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G7의 부유한 나라들이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2020년에는 전 세계적 협력이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G7과 G20 국가들의 다선 행위가 아니며 모든 나라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G7과 정상회담에 초청된 다른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기 위해 2년에 걸쳐 연간 약 3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고든 브라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아프리카 전직 지도자 15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0 비트코인 회의에서 화상 연기를 통해 다음 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공식 부문 경제를 재정적으로 포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금융기관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나라로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지목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은 단순 우방이 아닌 동맹국이라며 세 나라 간 상호 운영성 강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8도, 최고는 22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 서해 앞바다 역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또 앞으로 영국과 프랑스군의 영내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3일 러시아와 북한, 중국 공산당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원치 않는 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연 전화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태평양 공군의 임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와 법을 수호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윌즈바흐 사령관은 최근 중국군이 영내 공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항공전력을 고도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전략을 묻는 질문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도 비슷한 이유로 미사일 역량을 고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괌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에 이어 조만간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할 예정이며 다른 영내 북수의 지역에도 이런 역량을 배치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보유한 유사한 역량을 계속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태평양 공군이 최근 기민한 전투 전개 에이스라는 교리를 적용해 바퀴살 모양으로 중추 비행시설에서 영내 주변 공항에 빠른 시간 안에 항공전력을 전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교리는 적성국들이 중추 비행장뿐 아니라 외곽 공항들까지 겨냥하도록 유도해 화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윌즈바흐 사령관은 설명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최근 한국군이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연례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성격의 훈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in any way meant to be escalatory to the region or destabilizing.
레드 플래그 훈련의 본질은 항공 전력의 효율성과 준비 태세의 개선이며 연례 훈련 이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된 시점에서 대북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방침에서 달라진 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With respect to North Korea,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we're executing that same.
윌즈바흐 사령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전임 행정부와 같은 대북 전략을 이행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윌즈바흐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영내 안정화를 위한 영국과 프랑스군의 전개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eason is because they are all perceiving these activities by China and the trust for China is extreme.
윌즈바흐 사령관은 최근 퀸 엘리자베스 영국 항모전단이 인도-태평양을 향해 출항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미 공군뿐 아니라 해병대, 육군도 함께 훈련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는 미 해병대 소속 F-35B 비행중대가 탑재되어 있다며 상호 운용성 강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항모전단은 미국뿐 아니라 영내 우방국에도 머물며 이들 나라와의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윌즈바흐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또 프랑스 해군도 인도태평양 안정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수주 뒤 하와이에서 미 F-22와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군은 최근 인도태평양 영내 우방국들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2월 미국, 일본과 함께 태평양에서 반잠수함 연합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올 2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남중국해 내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참모총장과 토니 라다킨 영국 제1해군경, 피에르 방디에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은 이날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세 나라 해군이 지난 수세기 동안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협력해 왔다며 인도 태평양을 포함해 중동, 아프리카, 캐러비안 해에서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4일 한국과 일본은 단순 우방이 아닌 동맹국이라며 세 나라 간 상호 운용성 강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10일부터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는 연례 다국적 연합 공군 훈련인 레드 플래그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데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훈련 참여는 올해 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강조한 삼각협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단순 우방이 아닌 동맹이라며 미국은 항상 동맹 간 상호 운용성 개선을 모색해왔고 이번 훈련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랜섬웨어에 대한 수사를 테러 공격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북한 해킹 그룹의 주요 표적인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3일 전국의 연방검찰에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기술한 새 내부 지침을 보냈습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내부 지침에서 미국 최대의 송유관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등 최근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은 랜섬웨어와 디지털 강탈이 국가에 가하는 위협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런 공격이 주요 사회 기반 시설에 얼마나 파괴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적 경제적 위협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랜섬웨어 그룹과 이들 네트워크에 대한 내부 추적 체계를 개선하고 이 절차를 중앙화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날 즉시 발효된 법무부의 새 지침은 랜섬웨어 또는 디지털 강탈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법무부 내 컴퓨터 범죄 지적재산 담당 형사부서 CCIPS에서 다뤄지도록 보고 체계를 중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연방검찰이 관련 모든 수사와 사건을 CCIPS와 국가안보 사이버범죄조정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 접수부터 이에 대한 수사 개시는 물론 재판 일정과 혐의 추가 등 수사의 거의 전 과정을 보고하고 조율할 것을 연방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지침은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관한 정보를 연방 합동부처의 특별수사팀과 조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런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테러리즘 수사에 적용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침이 랜섬웨어 공격 외에 가상화폐 거래소, 스팸메일이나 악성 코드 등을 전파하는 네트워크인 본넷, 온라인 돈 세탁 등과 연관된 모든 사건과 수사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목한 이런 사이버 안보 위협 행위에는 북한 해킹 그룹의 주요 활동도 해당됩니다.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지난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도 북한 사이버 공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2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관시설안보국과 연방수사구 FBI,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주의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라자루스가 개인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의 에런 아놀드 위원은 최근 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은 석탄 수출 등 전통적인 활동과 비교해 북한의 상당한 수입원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substantial revenue stream relative to their traditional. I guess we could say that cryptocurrency.
아놀드 위원은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 역량을 계속 정교화하고 있으며 이런 해킹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유에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곧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지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재한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에서 이달 상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불과 넉 달 만입니다. 과거엔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개최하던 전원회의를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세 차례나 개최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달 상순이라는 언급을 볼 때 금년간 개최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다뤄질 안건과 결과 등이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서 지금 시점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상반년도 국가사업 전반 실태를 정확히 총화하여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때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차 전원회의의 핵심 안건이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년차 상반기 진행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 대책 수립을 예고한 것으로 미루어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신랄한 질타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전원회의가 경제부장을 임명 한 달 만에 교체하고 간부들에게 삿대질하는 등 격노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던 지난 2월 2차 전원회의와 비슷한 흐름으로 치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동당 제8차 대회가 1월에 있었고 그 당시 이제 8기 1차 전원회의가 있었고요. 2월에 예정이었던 전원회의를 열어서 질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초급당 비서나 시군 책임 비서대회까지 당중앙군사회까지 모든 당대회를 몰아서 이 상반기에 한 상황에서 다시 6월에 전원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고요. 그 정도로 급박한 어려운 상황의 반영으로 봐야 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올 들어 최장기 공백을 이어가다 정치국 회의 주제로 29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김 위원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5일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 참가자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이후 29일 만인 4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무리되고 미한 정상회담도 치러졌지만 김 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직접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나오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대북 적대시 정책 우선 철회와 강대강 선대선의 대응 원칙과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8월 달에 또 한미연합연습이 또 있잖아요. 연초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들 두 가지 전제 조건 얘기를 했잖아요. 연합훈련 중단, 그다음에 첨단 무기 도입 중단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식의 메시지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죠.
문 센터장은 또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이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경제난 해법 차원에서 새롭게 내놓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전원회의에선 대외정책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텐데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지난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자력갱생과 반사회주의 투쟁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대결적인 메시지로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근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난한 조선중앙통신의 개인 논평에서도 여전히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표현들이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조절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이 대화와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의 제안과 달리 강성 입장에서 대립의 방향으로 가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판단하에서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미국과는 기본적으로 자주 평화 친선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러한 원론적인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조한범 박사는 지금은 북한으로선 이미 강대강 선대선 대응 원칙을 천명하면서 미국의 공을 넘긴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이 돌이키기 어려운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대미정책 방향을 드러내긴 힘든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협상에 앞서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시기라는 게 조 박사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노선은 선대선 강대강이라고 한 얘기는 협상이 오면 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은 협상 노선으로 정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불만이나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원회의에서 뭐 명시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 대외 메시지보다는 실제 협상에 돌입을 해서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더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최근 확인된 제1비서직 인선이 공개되거나 이루어질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당 규약 개정을 통해 제1비서가 총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는 제1비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된 업무를 일부 떠맡는 한편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그런 직위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고심을 했고 의미가 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원회의 같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북한이 지난 1월 개정한 당 규약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비서들을 선거한다고 돼 있지만 이후 열린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가 선출됐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최정건 외교부 1차관이 내일 즉 8일부터 10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방미 기간인 9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미한 외교차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미한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그리고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한 외교차관 간 대면 협의는 셔먼 부장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프랑스의 유력 매체인 르몽드 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때 외교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고 그의 권력은 백두혈통이라는 신문에서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문 르몽드가 3일 한 면을 모두 할애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권력 내 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르몽드는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독설 퍼붓는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여정이 북한 정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며 권력의 목소리로 여겨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여정이 독설로 가득 찬 성명을 발표하며 점점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몽드는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김여정이 신임 바이든 정부에 대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담화를 낸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당시 김여정이 미국에 대해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 오랜 기간 그늘에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부상했고 이제는 북한 정권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을 가늠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그의 발언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언론 활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전선동 분야에서 혁신적인 일로 여기고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한때 외교관이었던 김여정이 철의 여인이 됐다며 그의 주된 공격 대상은 남북대화에 정치적 노력을 쏟아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여정을 정상회담 자리에서 여러 번 봤다는 한 외교 소식통은 이 신문에 김여정이 자신의 외교적 역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보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이 남북대화 전면에 나섰지만 북한 입장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따라서 김여정이 신랄한 발언을 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르몽드는 김여정의 권력이 그가 노동당에서 맡고 있는 역할보다는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일로부터 이어진 백두혈통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을 잡으려면 백두혈통이어야 하고 정치적 수완과 지도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이 있어야 하는데 김여정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몽드는 또 1990년대 말 김여정이 김정은과 스위스에서 유학했다고 전했습니다. 1996년 스위스 베른에 도착한 김여정은 박미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박운이라는 가명을 쓴 김정은과 함께 리베펠트 슈타인휠칠리 학교에 다녔다고 르몽드는 보도했습니다. 또 김여정은 가문에서 가장 신비로운 사람 중 하나로 스위스 유학 시절 댄스 수업을 들었다는 것 외에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보다는 김정은을 둘러싼 당시 이야기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김여정의 권력이 백두혈통 신분에서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여정은 김 씨 가문의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Her role within the regime is more within the Kim family and is a gatekeeper to the Kim family more so than an executor.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에서 김여정의 역할은 주로 김 씨 가문 내부와 관련이 있으며 김 씨 가문으로 통하는 문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언론에 주기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사라 보글러 연구원은 VOA에 김여정이 김 씨 가문 지분의 보호자이며 김정은과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마쿠에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습니다.
Kim Yo-jung's role is kind of like her power is really kind of behind the scenes and her link to Kim Jong-un. She's the
보글러 연구원은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매우 가까운 신복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당 내부에서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공식 지위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여러 차례 담화를 내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록 공식 지위가 강등됐지만 김여정의 정치적 입지는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여정은 김정은의 숨겨진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김여정이 요직에 임명되면 외부 세계는 곧바로 그가 후계자 물망에 올랐다고 해석할 것이고 고위직에 임명되지 않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공식 직함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김여정이 계속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고 김정은의 입 역할을 하는 한 정권 내 그의 특별한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VOA에 김여정은 외교, 정보, 군사, 선전선동 등 국가 안보 정책들을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김여정을 평가할 때 스승인 김기남을 유념해야 한다며 김기남은 북한 언론과 문화를 외교, 대외정책과 연관시켜 관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한 워킹그룹과 관련한 질문에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와 한국과의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미한 워킹그룹의 현재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의 일환으로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든 지난 2018년 출범한 미한 워킹그룹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과 그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항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양국은 지난해까지 남북 개별 관광과 철도 연결 문제 등을 놓고 회의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워킹그룹 회의 개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로 미국 내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활동이 중단된 지도 1년 반이 돼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 국경이 열릴 조짐이 없어 구호단체들은 지원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걸어잠그고 인적교류는 물론 각종 물자까지 엄격하게 통제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소폭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경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1년 반 가까이 사실상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중단한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대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의 워싱턴 지부장은 4일 VOA에 북한 내 사업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정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대북 지원 사업을 진행한 지난 40년 동안 지금까지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협동 농장 파트너들이 필요한 것과 최우선 지원 물자가 무엇인지 알려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매년 봄 북한의 모내기 작업을 돕기 위해 비료와 벼 종자를 위한 플라스틱 모판을 전달해왔고 가을에는 겨울철 온실 재배에 필요한 비닐자재, 아연 파이프 등을 협동 농장에 보내왔습니다.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겨울철 농장 가족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또한 북한의 협동 농장들이 겨울에 다음해 봄 농사를 위한 필수 농업 물자들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1년 반 가까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해마다 두세 차례 방북해 의료 지원 사업을 펼쳐온 제미 한인의사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미 하버드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방문을 위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 상황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knows because no one's been, you know, my last trip there was November of 2019. You know, they were actually doing really well in the sense that they were investing.
박 교수는 2019년 11월 방북이 마지막이었다며 이후 아무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은 국제기구 직원들마저도 모두 북한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최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지난번 방북 때 평양의과대학병원에서는 수술실 내부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장비인 CT 장비, 초음파 기기, 탱크 대신 파이프를 통해 산소가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게 하는 산소호흡기 등 최첨단 장비가 설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 자체적으로 무릎 등 인공 관절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막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워츠 국장은 4일 BOA와의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정부기구들이 일반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거나 심지어는 지원 물품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지원 활동이 재개되는 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국경을 다시 개방할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엄격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난해 5월 평양을 떠나야 했던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달 아일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대한 빨리 국제사회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크룩스 대사는 북한이 코로나 봉쇄에 들어간 첫 국가들 가운데 하나며 아마도 가장 늦게 문을 열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의 방북이 가능하게 하려면 적어도 연말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전력난을 언급하는가 하면 지방에는 목탄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3년 넘게 이어지면서 북한의 전력난과 석유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8일부터 사흘간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탄광의 전력 공급이 안 돼 생산이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들이 존재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뿐 아니라 자동차 연료 공급도 안 돼 지방에는 목탄차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북중 국경 일대를 돌아본 한국동화대학교 강동환 교수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목격한 목탄차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북중 국경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그 목탄차가 소위 고장이 나서 우리가 이제 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장이 나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변에 온통 이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북한의 본격적인 에너지난은 2017년 12월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9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11월 29일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5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인 석탄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북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묶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900만 배럴의 기름이 필요한데 50%를 줄인 겁니다. 갑자기 석유 공급이 줄어들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적인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으로 석유를 밀수하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월에서 8월 사이 최소 148회에 걸쳐 선박간 환적으로 기름을 대량 수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환적을 통해 최대 227만 배럴의 기름이 북한에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9년에는 불법 환적과는 별개로 외국 선박이 직접 북한 남포항에 들어가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외국 선박이 총 64차례 남포에 입항했다며 이를 통해 반입된 정제유가 4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0년에도 북한은 1월에서 5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유엔은 5개월간 이렇게 반입된 정제유를 최대 160만 배럴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매년 원유 400만 배럴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과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덕분에 북한은 지난 3년간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는 말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400만 배럴 이상씩 수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석유 수급이 어려움이었던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올 3월부터 발생했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넷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부터 3개월간 남포항에 드나든 유조선은 단 두 척에 불과했습니다. 2, 3일에 한 번꼴로 유조선이 드나들었던 예년과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여 척이 남포항을 드나들었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환적은 주로 동중국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으로 보고된 불법 환적은 지난 2월 28일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동중국해에서 포착한 것입니다. 해상 환적을 통한 석유 반입이 줄면서 북한의 기름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4월만 해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휘발유는 킬로그램당 6,0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휘발유 가격은 그해 6월 2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 후 해상 환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던 기름값은 올 3월부터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다고 김경술 박사는 말했습니다.
3월 7일자 가격이 7,000원이었어요. 킬로그램당. 그것이 근데 6월 2일자 가격은 12,780원이에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환적을 통해 기름을 확보하지 못하는 배경에 외환난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은 모두 현금을 줘야만 살 수 있는데 북한은 외화가 없어 석유를 구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not exporting anything, so they probably don't have a lot of cash.
북한이 환적을 위해 외화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휘발유 등 정제를 400만 배럴 정도 수입했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2억 4천만 달러를 사용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60달러입니다. 북한이 석탄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금액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간 중단됐습니다.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의 석탄 수출항인 남포에는 올 2, 3월에 몇 차례 선박이 드나든 것이 전부입니다. 북한에서 과거 석탄 무역업에 종사했던 탈북민 이연승 씨는 석탄 수출길이 막히면서 석유도 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이 적어지다 보니까 북한 내에 돈이 모자라게 되고 또 그 돈으로 연유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석유 부족 사태가 북한의 군사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작전과 훈련을 위해 반드시 트럭과 탱크 등을 움직일 연료가 필요한데 기름이 없으면 참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y can pretty much lock down and stay in their you know bunkers.
이렇게 외환난이 가중되면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 상황도 한층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에너지난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경제와 식량 상황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무역과 시장 활동이 마비된 데 더해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경제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김정은 집권 이래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성장의 동력인 무역과 시장 활동의 위축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2017년 본격화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지난해 북한의 무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올해 무역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극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a while they can live off of things that they imported earlier. But over time, they use that up. Moreover, the people that were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난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한동안 기존에 수입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고 이에 더해 무역업에 종사하던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김정은 집권 기간 국영 경제가 축소되는 와중에도 그나마 활발했던 장마당 중심의 사경제마저 지난해 국경이 봉쇄되고 수입이 중단되면서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market part of the economy is declining, I'm afraid, along with the state economy. So both sides.
이제는 국영 경제는 물론 사경제도 모두 곤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식량 사정도 올해가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입니다.
올해 식량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나쁜 해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작년 그 작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이제 핵심이고 그런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올해 여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수입 작년에도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곡물 수입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 대비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에 그친 가운데 올해 식량 부족분은 최대 1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권태진 원장은 올해 말까지 식량 사정이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식량 가격이 이제 중국길 마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수확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식량 사정이 어려워지는 뭐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될 텐데.
권 원장은 5월 이후 계속 흐리고 비가 와 모내기가 늦어지고 생육에 지장이 있다면서 올 가을 작황도 출발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데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3일 VOA에 올해가 여러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고난의 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 장마당에서 지난 몇 달간 쌀 가격은 안정적이었지만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는 쌀보다는 옥수수를 주로 먹는 많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Typically, when corn prices rise, that's a sign of distress among ordinary North Korean consumers as more people.
워츠 국장은 또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쓸 수 있는 현금 보유량도 줄고 식량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미 어려웠던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3일 VOA에 북한 특권층들이 북중 국경지대에서 금과 백금을 팔고 있다는 북한 전문 매체들의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North Korea Leadership Watc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특권층이 오랜 기간 비축했던 귀금속을 파는 것이거나 보석에 접근이 가능한 최상위 계층이 거래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4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도 지난 3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 남부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오후에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8도, 최고는 22도에서 29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m, 서해 앞바다 역시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7도입니다. 남포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7도. 신의주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5도. 강계는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9도입니다. 해주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2도.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6도입니다. 함흥은 맑고 최저 15도, 최고 25도. 장지는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8도, 최고 22도. 해산 맑고 최저 8도, 최고 26도. 원산은 구름이 많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3도입니다. 청진은 맑고 최저 14도, 최고 24도. 선봉도 맑고 최저 14도, 최고 24도. 삼지연도 맑고 최저 3도, 최고 2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일부 핵시설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5개 이사국 분기별 회의에서 공개한 서면 발언을 통해 자신이 이사회에 보고한 지난 3월부터 방사선 재처리 핵실험실에서 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시간은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하지만 다만 실제 재처리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실험용 경수로에서 내부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징후가 있지만 오메가와트 원자로나 또는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을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을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이 오늘 러시아 정부 법률 정보 공개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에는 30여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19일 만장일치로 조약 파기안을 승인했고 이어 상원도 이달 2일 만장일치로 파기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를 선언한 뒤 그해 11월 정식 탈퇴했고 앤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세르게이 리아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에게 조약 재가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제철과 니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하 결정된 이번 사건은 일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각하 판정 결정 이후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시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현재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오늘 급행열차 두 대가 충돌해 적어도 38명의 승객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 코트키 지구 다르키시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밀레트 급행열차가 먼저 탈선한 이후 시에드 급행열차가 이에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 소장은 20명 가량의 승객이 아직 파손된 열차 안에 갇혀 있다며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 군의관과 구급차가 출동하고 헬기와 군 공병대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잠 스와티 파키스탄 철도부 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충돌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고의적 파괴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측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곳곳에서 잇따른 총기 사고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5일에서 6일 시카고에서 복수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일리노이즈 시카고에서 은색 승용차를 탄 용의자가 행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8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에서는 어제 오전 총기 사건으로 적어도 8명이 다쳤고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시민 1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아주사 퍼시픽 캠퍼스 인근에서 충격이 있었는데 대학 측은 오후 3시가량 상황이 진전됐으며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또 어제 플로리다주에서도 총기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2시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도심의 대학 캠퍼스 인근 쇼핑몰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쇼핑몰 내 식당에서 졸업 축하 파티를 즐기고 나오기 시작할 무렵 충격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